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살짝 연구한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참 유대인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진짜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다. 유대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핵심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어떤 구성이나 문학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처음에는 이방인을 깝니다. 이방인을 등장시킬 때 멸시의 대상, 천시의 대상으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방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방인이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식의 스토리 방식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을 높여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 뭐 오늘의 계급체계로 말하면 전투에 노련한, 좀 전투해본 상사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이 식민지 지배에 있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 당시 일본의 장교 정도였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예수님이 왜 못 박혔는지에 대한 제목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고 왜 예수님이 저기 못 박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죄목을 읊으면서 그래 저런 놈 죽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차갑고 냉철한 군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평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지켜보고 나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이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에 백부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의 제목을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잠시 성경을 향한 이 질문을 접어두고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갈까 합니다. 많이 방황하고 심각하게 저의 삶에 대해 고민했던 그 시절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성화의 시라는 17편짜리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몰래 구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남았던 두 인물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일학교 교육에 익숙했던 우리들은 아, 다윗이 물맷돌 챙겨가지고 골리앗 딱 잡을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박영선 목사님은 어떻게 보냐면 물론 그때가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웠던 때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던 그때가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거짓말로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달성했던 그 순간이 아닐까 착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추악하고 내 더럽고 내 내밀한 모습들을 토해내는 그 진실하고 솔직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답변, 그 답변하는 순간이야말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이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그런 떡잎을 볼 수 있는 순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설교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긴 하냐? 베드로가 말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한 줄 아마 예수님께서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묻죠. 진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묻죠. 진짜 사랑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쫄립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말은 안 하고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의 실력의 부족함, 신앙의 실력이 부족함을 꿰뚫어 보셨다. 하지만 그 신앙의 부족함, 신앙의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실력의 부족함 이면에 숨겨져 있던 베드로의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 설교 시리즈를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설교 시리즈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할 때는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성공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기도 다 나오고 주일 예배도 다 나오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은 신앙의 진심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며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신앙서적 보고 이렇게 해서 제 다혈질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제 음란함의 문제도 해결해버려서 초슈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내가 살려야겠다. 저는 이게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견한 내 모습은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다혈질이고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이해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은 내 약함, 내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다.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슈퍼맨처럼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진심만은 솔직하게 담백하게 알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제가 혈기를 부릴 때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울릴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제가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좋은 전도사,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서 저 자신의 부족함, 저 자신의 나약함, 진심은 있지만 진심을 표현할 실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씻겨버리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하나님, 저 그런 인간입니다. 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은 신앙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저의 죄의 문제를 일거에 소거시켜주는 마법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저의 솔직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숨겨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거룩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백부장이 왜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저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괜찮았던 내 모습, 백부장이고 로마에서 잘 나가는 내 모습 이면에 내가 감춰두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추악한 자신을 발견했던 다윗. 예수를 부인한 정말 지지리도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2년, 3년 넘게 저의 혈기 문제와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십자가 아래서 솔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솔직하고 자복한 그 모습을 보고 왜 아직 그것까지밖에 못하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잖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한 신앙인이거나 추악한 죄인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이면서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멘 소리가 터져나올수록 제 내면에는 야 오늘 설교 잘 봤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은 이처럼 복잡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오늘 좀 설교 좀 봤네. 내 설교 잘한다는 소문 좀 돌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겉으로는 괜찮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동시에 내면에는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추켜세우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뒤로 감추며 나의 괜찮은 점만 드러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하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서 우리의 꼼수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참된 진실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성도이자 추악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기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동시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났는데요. 한 이맘때쯤 되면 새벽 기도를 매일 오겠다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오겠다 혹은 일주일에 세 번만 오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안 되네.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때쯤 되면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이번에는 교사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자. 근데 지금쯤 되면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는구나. 아, 이맘때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기 위해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몇 번 빠졌다고 여러분의 헌신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2017년 새해에 세운 신앙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형편없어 보여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봉사는 모든 부서와 모든 역할에 내가 뭔가 소홀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못 지킬 거 알면서도 다 그렇게 실수하고 번복하며 살아갈 거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번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났기에, 괜찮기에, 말한 거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속아주면서도 부모님 마음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의 그런 모습 다 알고 있다. 실력 없는 모습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 진심은 내가 가져갈게. 네 진심은 정말 귀하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신앙의 실력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신앙의 실력 아래 감추어진 신앙의 진심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이 절반 지났습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맡은 바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새벽 기도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교회 나오시고 또 갔다 와서 또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열심히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저분들보다 못하는 건 아닌가? 아,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참 짠한 마음도 듭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면 보내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의 잘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면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너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때로는 잘 살아내지 못해도, 신앙이 아름답지 못해도 그래도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는 모든 교회의 섬김이나 모든 예배의 참석이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내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